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세 사람 이상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일상의 선교에서도 승리합시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상처는 별이 된다,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에서부터 이 마가복음 8장, 10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에서 행하신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첫 번째 사건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 귀가 멀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이 되는 칠병이어의 사건으로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유대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주목하여 서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서 은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선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과정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야기는 소외되었던 한 사람이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은혜가 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 지역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방문 목적이 아무에게도 나타내지 않게 하려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으로 지치셨던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하시고자 이 두로 지역을 방문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도 휴식을 취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인파를 이루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한 사람을 주목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헬라인이오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곤. 마가복음의 저자는 사람을 소개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이름조차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처해 있었던 상황,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보게 되면 명과 암, 그러니까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밝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해보면 그리스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당시에 이 고대 철학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을 헬라 철학으로 두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녀는 꽤나 높은 지성을 소유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그 수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족속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족보나 가문 같은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본문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어쩌면 유일했던 것이 족보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페니키아 족속이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꽤나 자랑할 만한 배경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그 세계사를 배우셨던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페니키아는 무역을 통해서 대단한 부를 이루던 국가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꽤나 부유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여인에 대한 밝은 부분, 26절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여인에 대한 설명 중에 어두운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표현은 바꿔 말해보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아예 가난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당시의 시선으로서는 은혜에서 벗어난 존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여인이 이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에게 다가서야 했기에 자신이 이방인이고 여인이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컴플렉스였을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였습니다. 이 설명이 이 내용을 결정짓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그 배열이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어떤 것들을 조금 덜 강조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25절과 26절을 원어로 보면 그 원어 자체가 이 여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25절과 26절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뛰어난 배경과 높은 지성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수많은 상처와 결정적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가진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한두 번 찾아가서 아주 그 격식을 차리고 예의 있게 물어봤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어쩌면 제자들이 제지하고 이렇게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했는데 그 저지선을 뚫고 가려고 하는 그리고 마치 짐승이 우는 것 같은 그런 울부짖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게 엄마의 심정이겠죠. 얼마나 절절합니까? 아마 제가 같은 상황이었어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절절한 사연을 가지고 있고 결정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주 낯선 얼굴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차갑고 냉담한 태도로 이 여인을 대하고 계신 것이죠. 이건 무슨 뭐 T냐 F냐 이제 이런 문제를 벗어나는 수준의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무례하고 한편으로 보면 인종차별적인 태도로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태도로 여인을 대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하셨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자녀들에게 줄 떡이 있지 너에게는 줄 떡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맥락상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유대인들을 도우러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을 도우러 온 게 아니야. 난 널 도울 수 없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다 떼고 이야기하면 너는 개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개야. 여러분 여기서 개라는 이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칭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율법, 특별히 정결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더럽다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고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향해서 개라고 지칭하여 불렀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쓰이는 이 개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통상적으로 쓰이는 개가 아니라 강아지 혹은 애완견을 뜻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엔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맥락을 통해 보면 앞서서 자녀들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넌 개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 단어가 이 여인에 대해서 멸칭하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넌 더러워. 넌 더러워서 내가 너랑 관계할 수 없고 널 도와줄 수 없어.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도와주러 왔지 너는 그 대상이 되지 못해. 넌 더러워. 여러분 예수님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본문의 진의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진의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본문 자체만 보면 안 되고 이 맥락을 통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거룩과 부정에 대한 주제가 서술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러니까 정결법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그 전통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얘기를 이렇게 고발하고 따지고 들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형태적으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형태적으로는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음란함이 있고 그 마음에 탐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모습은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에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정결한 게 아니다. 너희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1절에서 23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부정하다고 말할까요?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도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이방인 나름대로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 너희 모두가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한계와 수준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방인의 수준, 유대인의 한계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넌 개야, 넌 더러워,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과 상처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뚜렷하게 직시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 맞아, 나는 더럽지, 난 이방 여인이지, 나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소유하고 있지, 나에게서는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가 없지, 나는 지금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지.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상처 앞으로 서게 하시면서 그 문제를 직시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상처와 문제 앞에 세우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 결혼하기 직전에 결혼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복을 맞추지 않습니까? 예복을 맞추면 보통 이렇게 처음에 가서 계약을 하고 예단을 이렇게 컨펌하고 그다음에 치수를 재고 두 번째 가서 이제 옷을 만드는 그 과정을 하는데 제가 첫 번째 갔다가 두 번째 갔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옷이 거의 다 나왔는데 허리를 재시는 분이 이렇게 재시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제가 처음 쟀을 때보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제 몸이 성장한 거죠.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허리가 너무 성장해서 이게 맞지를 않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를 이제 바꾸려면 좀 이제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지금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직원도 아니고 그 바지도 아니고 제 눈을 보면서 아니요 몸을 맞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재정을 줘서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 PT를 받았습니다. PT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 가면 뭐예요? 처음 가면 이상한 기계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인바디 체크하지 않습니까? 이제 인바디 체크하고 거기 그것으로만 끝났어도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평소에 뭐 먹고 사냐? 그게 괜찮냐? 당신 정신 똑바로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얼마나 하냐? 숨 쉬기요? 뭐 이제 이런 대화들. 이제 이런 대화들을 다 하고 마지막에 절전은 뭐하냐면 약간 그 운동복 중에 이제 붙는 옷을 입히게 한 다음에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실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인바디 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쪽에 상담 내용들 그리고 저쪽에 제 사진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이어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엉망진창인 내 몸을 마주하는 겁니다. 지금은 조경했는데 이전에 제가 한창 이렇게 많이 보고 묵상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보면 진짜 엄청난 영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내용 중에 솔루션의 시작이 뭐예요? 솔루션의 시작이 음식을 평가받는 거죠. 근데 음식만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토대로 해서 주방의 청결 상태, 음식하는 방식, 재료, 심지어는 손님을 응대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그 백종원 선생님 앞에서 완전히 다 이렇게 발가 벗겨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솔루션의 시작입니다. 솔루션이 시작되려면 무엇을 마주해야 됩니까? 내 형편없는 실력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상처와 그녀의 문제와 그녀의 수준과 한계를 보도록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너는 개야. 너는 부정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상처와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이자 이제 관문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방식은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 그 아담을 대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느껴서 동산나무 사이로 숨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찾으십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 아담이 그 동산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어라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시고 물어보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가 지금 잘못된 위치에 있다. 너 지금 문제가 있다. 너 지금 너의 상태가 내가 원래 너한테 요구했던 내가 너를 원래 창조했던 목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마주해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문제를 마주할 수 있도록 물어보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상처와 문제를 드러내는 예수님 앞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인의 대답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넌 개야, 더러워 라고 말씀하실 때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첫째,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개입니다. 지금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칭하셨던 그 용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죠. 맞습니다. 정말로 저는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 앞에 서는 순간 그 문제 앞에 압도당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인생에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이끄시고자 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인의 상처와 문제를 마주하게 한 다음에 그 상처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를 바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 안에 전혀 다른 두 고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 고백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그럼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에 대한 공급이 자기에게서 오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지하고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볼 때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주여라는 표현입니다. 이 주여라는 표현은 당시에 종속관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종들이 자신의 주인을 향해서, 노예들이 그 주인을 향해서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니까 우리는 단순히 상하관계를 생각하는데 고대 근동사회에서 주인과 종이라고 할 때 더 대표되는 개념은 무엇이었었냐면 대가를 지불해서 소유하였다는 겁니다. 이 주인이 종을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이후부터 종은 주인에게 죽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는 생사여탈권을 온전하게 맡깁니다. 노예가 죽고 사는 모든 그 결정은 주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목줄을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그대로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규정케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은혜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많은 대화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많은 것들을 말하는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셨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팀 켈러 목사님은 사실 다양한 책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책에 정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주림이 없는 존재가 주는 자발적이고 성실한 호의인.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두 가지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고백이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규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저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한 시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문제를 완전히 재해석할 수 있는 시선을 가져다가 줍니다. 종종 제가 저희 이제 진원들, 청년들을 만나거나 혹은 이전에 고등부 사역을 저는 오래 했으니까요. 저희 청소년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문제 때문에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지체들을 꽤나 자주 보곤 합니다. 가정의 상황, 재정의 상태, 학벌, 심지어는 외모 혹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배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지체들이 꽤나 많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으려고 하는 무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을 가리려고, 자기에게 뭔가 상처라고 여기는 것들을 최대한 가려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해 나가는 것이죠. 아까 우리 아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첫사람 아담의 실패 이야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이 어디 갔는지를 찾자 아담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숨고 나서 무화과 나무로 그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옷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상처와 어려움들과 이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무엇인가로 포장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거나 나는 이게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센 척하는 것이죠. 제가 재작년에 봤던 인상 깊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들을 괜찮은 척 포장하려고 노력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사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형편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혹은 죄성은 우리가 갖추고 있는 환경과 배경들, 우리를 조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은혜는 전혀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에 모자란 존재, 사랑받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나는 약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실패했고 상처가 많기 때문에 사랑받기에 충분히 모자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자라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고백의 중심에 마치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고백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말씀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기서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너의 딸이 낫다, 이제 이런 인과관계를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말은 네가 내가 하는 말을 정확히 이해했구나, 그래 그게 맞아, 이렇게 감탄하고 계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자 그래 이거야, 내가 알려주고자 하는 게 이거였어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본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이 정말 주목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치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앞선 그 서사들에 비해서 이 아이가 낳는 장면은 그 원어를 보면 진짜 몇 단어 되지 않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결하고 굉장히 간단하게 어떤 면에서는 기적에 가까운 그 사건을 빨리 넘어간 것이죠. 거기에는 방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은혜를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 거기에 오늘 본문의 목적과 예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이방인의 선교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 지금 마가복음 안에서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백하는 은혜 앞에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은혜, 받는 사람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주는 사람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호의,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추어서 살아가야 할까요? 괜찮은 척하지 않는 것이죠. 그 문제와 상처를 피하지도 않는 겁니다. 만약 수로보니게 여인이 너는 개야, 넌 더러워,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수가 없어, 나는 너와 관계할 수 없어 라고 말했을 때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나마 비교적 뭔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은혜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딸이 낳는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도 요청하는 자세가 그런 것이죠. 문제 피하지 말고 상처 앞에서 눈을 돌리지 말고 직시해야 된다. 그리고 괜찮은 척 하지 말고 너를 포장하지 말고 예수님을 필요로 해야 된다,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잘 갖추어지고 뭔가 잘 포장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들과 상처들을 다 포장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한 심령,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처와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신다는 것이며 동시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다 갖추어서 뭔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은혜 받기에 뭔가 합당한 모습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가는 거를 좋아하시겠지. 종종 우리가 어떤 섬김의 자리나 어떤 선교 같은 거 이렇게 앞에 두고서는 내가 이 선교를 가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이래도 되는가? 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라는 겁니다. 굳이 나를 포장하지 않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식이라고 오늘 말씀과 시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어떨까요? 상처를 계속해서 감추고 계속해서 괜찮은 척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참되게 예배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괜찮은 척하면, 센 척하면, 나를 포장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이렇게 괜찮은 척했을 때 드리는 예배보다 이렇게 안 괜찮은 것을 인정하는 예배가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던 한 가지 제 삶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지난 이제 부활주일이었는데요. 부활주일에 저희 진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진예배를 드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팀 모임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때 그 저희 진예배에서 설교할 때 요한복음 20장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한 팀, 두 팀 이렇게 다 이렇게 둘러보는데 저쪽에 어떤 팀이 모두가 다 이제 배를 깔고 반쯤 누워서 그 A4 용지에다가 색연필을 들고 뭔가 색칠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저마다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이제 인도하시는 간사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집에 찾아오시면 어떻게 환대할 건지를 그려보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귀엽지 않습니까? 저만 귀엽나 보네요. 네. 자,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그림을 한 사람씩 들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게 한 지체가 이제 이불을 그려놨어요. 이불을 그려놓고 보니까 이제 어떤 그림이냐 했더니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같이 한 이불에서 이제 닌텐도 스위치 같이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지체는 식탁을 그려놨습니다. 식탁에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이제 차려져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지체가 거기 차려져 있는 음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마라탕이랑 꿔바로우입니다. 아마 예수님 중동 사람이라서 드시지 못했을 거니까 대접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지체들의 그림 속에 식탁은 다 있습니다. 식탁 교제를 이렇게 열망하는 것이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모든 식탁에 다 이렇게 생수를 떠놓은, 냉수를 떠놓은 그림들을 다 그려놨어요. 왜 그럴까요? 준비해온 음료수가 입에 받지 않으면 포도주로 바꾸어서 이제 드시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어떤 지체는 이제 화장실에 있는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 했더니 걸어보라고. 걸어보시라고. 예. 예. 귀엽죠. 뭐 찬양팀을 하는 지체는 같이 합주를 하고 평소 성경에 대해 궁금해 왔던 지체는 예수님이 오시면 성경에 대해서 물을 거라고, 그리고 과거에 큰 아픔과 실패를 경험했던 지체는 왜 그러셨냐고 그렇게 묻겠다고 저마다 이야기하는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화목하고 행복하고 굉장히 사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열몇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저희 간사님이 저한테 펜이랑 종이를 주면서 목사님도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나도 그려야겠다, 이렇게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리고 싶다 하면서 펜을 들고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그릴 수가 없겠는 겁니다. 이렇게 뭘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식탁도, 욕조의 물도, 음식도, 그 아무것도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왜 내가 이걸 못 그리지? 근데 이내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나한테, 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학부에서 4년 동안 이제 신학관련된 공부하고 신대원 3년 나오고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미시오 신학교에서 공부 2년 하고 지금도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에 관련된 공부만 10년이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책을 읽으면 뭐 얼마나 인문학 서적이나 소설 같은 거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신학과 관련된 서적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시간들 중에서 많은 시간들이 말씀을 연구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만나서 상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마치 유대인들이 정결법을 지켰던 것처럼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처럼 살아갔지만 제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집에 오면 너무 불편한 것이죠.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게 너무 절망적이어서 집에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주차장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괜찮은 척 하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도리어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고요.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저를 포장하고, 아니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모태신앙인데, 저를 둘러싸고 있는, 저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괜찮은 척했던 것이죠. 센 척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제 마음이 형성된 것이죠. 제가 이게 너무 슬퍼서 다음날 새벽 예배가 돼서 저 옆자리에 한 구석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괜찮습니다. 저는 이러이러 문제들이 있고 이러이러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상한 심령이라고 했을 때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상해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도 괜찮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하니까 저는 그때 그 새벽에 제가 그 어느 큰 대형 집회 혹은 그 어느 선교, 그 어느 뜨거웠던 예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우리를 초청하는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을 메이크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문제를 피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했던 그 은혜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배경이 우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우리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상처와 문제에 발목 잡히지 말고, 여러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끊임없이 너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문제가 있고 저한테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저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는 도대체 해결이 안 돼요. 괜찮아요. 한때 이제 자기계발서나 이런 내용들, 특히 심리학 관련된 내용들 보면 거기서 좋은 내용들도 있지만 막연하게 괜찮다고 말하는 그 내용 때문에 난 안 괜찮은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뭐라고 할까요? 넌 안 괜찮다 이야기합니다. 넌 안 괜찮습니다. 당신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북유럽 속담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출처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참 근사한 말 아닙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비롯된지 모르지만 참 근사한 말인 것 같아요. 상처는 별이 된다. 근데 여러분, 아무런 상처나 다 별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처가 어떻게 별이 됩니까? 은혜를 만나서 은혜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약간 그 이스터 에그 같은 게 있는데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 더러운 귀신들의 어린 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이가 나왔다. 여러분, 이 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한 표현이었습니다. 더 이상 더러운 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문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나의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면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상처와 문제를 마주하고, 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나 이르소서.
주께 가까이 나 이르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나 이르소서.
주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처와 아픔, 문제와 연약함들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시하고 그 문제 앞에 서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시면서 네 인생에는 내가 필요하다, 다른 것이 너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고 네 인생에는 내가 필요하다,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며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스루보니게 여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역사하시는 그 과정들이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아버지 더불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한 번만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가운데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으로 오는 것만 듣고 아버지 그 공급이 우리 사이에 되겠다는 사실 기억하며 그리스도로 바르게 주라고 부탁할 수 있는 은혜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삼일 공동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